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동부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가 붕괴돼 적어도 22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오늘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파편 아래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고가도로가 붕괴될 당시 그 아래편에 인력거들을 포함해 여러 명의 사람과 차량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50명가량이 매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고가도로는 콜카타 시내 중심가에서 지난 2009년부터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난 3월 21일 남중국해 북부 파라셀 군도내 우디 아일랜드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도 중국이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순항 미사일의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이는 중국이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정보 관련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분쟁지에 대한 어떠한 군사화 조치도 우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에도 우디 아일랜드에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 등이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벌이는 미 해군을 겨냥해 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양유준 대변인은 31일 남중국해 미 해군과 관련 해당 지역에 온 미군 함선에 대한 나의 조언은 조심하라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군의 활동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군사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받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 초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와 인접한 기지 한 곳을 포함해 총 5개의 군사기지를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31일 응웬티 김 응원 부의장이 95.5%의 득표율을 얻어 국회의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원 신임 의장은 선출 직후 선서를 통해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응원 신임 의장은 베트남에서의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됐으며 동시에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국가지도부의 첫 여성 구성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61세인 응원 신임 의장은 재무부와 무역부 차관 등을 거친 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5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은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이 여론조사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테러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답자 중 25%는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38%는 가끔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결코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고문에 대한 관용도는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들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공화당원들의 경우 82%가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원은 53%로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31일 옛 유고연방 해체 시기에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 정치 지도자 보이슬라브 시에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고전범재판소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시에셀에 대한 9개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2012년 시에셀에 대해 살인과 박해, 고문 등의 혐의를 적용해 28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하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effor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앞으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해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언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노력에 단합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effor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북한 정권의 도전에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이 북한의 위협과 핵활동에 따른 잠재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며 세 나라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해야 북한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다는데 세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nd we also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또 세 정상이 앞으로 수주에서 몇 달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영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고취하기 위해 어떤 단합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Hopefully promoting the kind of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for
세 나라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세 정상이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이 된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이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뿐 아니라 서로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폭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일 두 정상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 정권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3국 공조 강화와 더불어 안보 분야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지지와 공감을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세 정상의 이번 회담은 지난 2014년 3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어서 2년 만에 열린 겁니다. 세 정상은 이날 북한 문제 외에도 공동가치와 국제규범의 이행,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세 정상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3국 공조를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 다른 국제 현안에서도 더욱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도발 위협 대응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앞으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면 배격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실제 핵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면 견디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관련해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이 끝내 핵을 고집하고 대결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한중 정상회담과 미한일 3국 정상회의 등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중 관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두 나라가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고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인식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면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자신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한국 정부도 흔들림 없이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민족이 추구해야 하는 최우선 목표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재 모두가 평화 통일을 위한 도구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이 재임 기간에 업적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블룸버그 통신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대화 그리고 추가 도발로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소속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We want them to stop their provocative behavior, to work to de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frankly in the region, and to resume to the six-party talks proces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6자회담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꺼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으며 북한 역시 6자회담 재개에 그런 태도를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모색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지 않다며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관련 발언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자회담 절차를 재개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과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process so that we can get to a complete, verifiable, and sustainable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and a dramatic reduction in the tensions that exist there.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정책의 지향점이 북한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되풀이하면서도 미국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보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 등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여전히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이행이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주요 경제 분야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루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aken together, these new domestic and multilateral sanctions will incr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in several key economic sectors.
최근 새롭게 시행된 각국의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북한의 금융과 교통, 광업과 금속, 노동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경제성장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의치 않고 핵무기 개발을 우선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 제재가 강력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만이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고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전반적인 제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의 근본 목적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derlying goal of all sanctions is an effort to change behavior. Sanctions are not meant to dole out punishment for past actions. They're forward-looking.
제재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현 제도 내에서 골라내고 제재 대상이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루 장관은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하고 제재 대상이 행동을 바꿀 경우 제재를 완화할 준비를 해야 하며 제재의 실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이 얻은 세 가지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 추진과 미국의 확산 억제력 강화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확산 억제력을 높이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 강화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hree, you know, components. One is deterrence.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 등 동맹국과 집단적인 대북 억제력을 높일 경우 공격 능력은 물론 방어 능력도 향상된다는 점과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차단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를 통한 압박을 받은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헨리 소콜스키 핵확산 금지 정책 교육센터 소장은 궁극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통일, 즉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thing short of that will be anywhere near satisfactory for dealing with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소콜스키 소장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역대 정부를 통틀어 통일과 관련한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측과 한국이 주도하는 궁극적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의 군사동맹 강화 등 확장 억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 혹시라도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일종의 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는 보험의 신뢰도는 미국의 명백한 국가적 이해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And also I would say the evident self-interest the United States has in sustaining that commitment.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소콜스키 소장 역시 미한일 3국의 군사동맹을 아태 지역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My supposition would be that is if Japa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e common purpose in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상호 방위를 포함한 하나의 목적을 추진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핵을 포함한 도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중국은 이들 세 나라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도발 등의 행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조총연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총연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없애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친북단체인 제1번 조선인총연합회 조총연 계열 학교들의 보조금을 주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지방정부들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하세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총연계 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급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조총연계 학교가 있는 28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이 통지문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총연이 학교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 등을 이유로 도내 조총연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중단했지만 몇몇 지자체는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세 문부과학상은 이번 조처가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6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된 대북 제재안을 제출하면서 조총연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 올해 2월 문부과학성은 자민당 납치 문제 대책본부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지방 자치단체들의 조총연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를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총연계 학교는 초중고교 68개가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6군데는 학생 부족으로 임시 휴교한 상태입니다. 한편 조총영 측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보조금 교부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우주 군사부문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2단계 로켓용 엔진 시험에 성공했으며 조만간 더 큰 엔진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가 하면 해당 시험에 사용된 로켓의 정체조차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대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t definitely looks to me like they have successfully tested a large solid motor.
맥도웰 박사는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했다며 엔진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관련 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로켓 엔진에서 거대한 화염이 분출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순조롭게 가열되고 쉽게 폭발하지 않는 대형 엔진을 제조하는 것이야말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단계 로켓에 장착하는 엔진이 가장 크고 제작도 가장 어렵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판단할 때 2단계 로켓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I would guess that this is the second stage. It doesn't look quite big enough to be the first stage of the missile.
또 제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2단계 로켓용 엔진을 먼저 시험한 뒤 더 큰 규모의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통상적 수순이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엔진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 2단계 로켓의 엔진 시험과 제작을 모두 끝낸다 하더라도 즉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다며 유도 제어 장치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고체연료 추진 로켓의 엔진 시험 장면은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과정이 확실한 만큼 매우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thing to be really concerned about because this is a really a serious development program for a
하지만 오랫동안 북한 군사 동향을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관련 시험에 어떤 미사일을 동원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ve not seen is any indication of the kind of missile they were really dealing with.
북한이 계단 분리 시험을 언급했다는 것은 2단 이상의 로켓을 사용했다는 건데 고체 연료가 사용되는 북한 미사일은 1단 미사일인 KN-02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해당 시험에 사용한 것으로 묘사된 2단계 고체 연료 로켓은 알려진 게 없고 발사대에 세웠다는 미사일의 사거리 등 충분한 정보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수소폭탄 보유 주장 등 그동안 북한이 과시해온 신기술은 믿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lways difficult to believe their claims of some new technological advance because they're usually a bit ahead of themselves.
특히 대포동, 무수단, 노동 등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미사일 역량에 주력해온 북한이 앞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 중이라는 어떤 정황도 감지되지 않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늘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before we go out on a limb and say the North Koreans can do this, we need to see some kind of evidence, like a rocket test.
북한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고체 연료 시험에 사용된 미사일 사진 등 실증적인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는 지적입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과거 시리아로부터 러시아 미사일인 SS-21을 들여와 KN-02 미사일로 개조했으며 현재 이 종류에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고체 연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과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 DMZ 전 전선에 경계초소 200여 개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공세적인 군사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한국군과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 DMZ의 경계초소를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DMZ에 경계초소 건설 작업을 활발히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DMZ에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는 전 전선에 걸쳐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경계초소는 수미터 상당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두 명의 병력이 올라가 망원경으로 전후방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북한군이 DMZ의 경계초소를 대폭 늘린 건 한국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DMZ 작전을 보다 공세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고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점은 DMZ 내 북한군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북한이 DMZ 안에서 좀 공세적으로 나오고 전선에서의 뭔가 활동이 좀 액티브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이 DMZ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경계초소를 늘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아울러 새로 설치한 경계초소가 북한군의 한국 망명을 막기 위한 내부 감시용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방보다는 후방 감시, 즉 내부 단속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 내부 단속.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확성기를 2004년도에 껐다가 11년 만에 작년에 다시 켰고 최근에 북한 핵실험을 하면서 다시 또 확성기를 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방 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 심리적인 동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 체제와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군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현재는 고성능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대북 심리전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음향 송출 거리는 10km를 넘어 최전방 북한군 대부분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DMZ의 경계초소를 늘린 건 다양한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찰위성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방침이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부품을 해외에서 도입하려던 기존 사업 전략을 수정해 국내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찰위성 사업에 착수하는 시점이 1년 지연됐지만 종료 시점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정찰위성 도입에 착수하는 예산으로 5,600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874만 달러로 대폭 깎였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다시 699만 달러가 삭감돼 175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사업 착수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정찰위성 사업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재추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어떤 추가 도발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북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오는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차례로 실전 배치를 하며 위성의 해상도는 0.3에서 0.5m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4기는 구름 낀 날씨에도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나머지 1기에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장비가 장착됩니다. 정찰위성 5기가 전력화되면 두세 시간 이내에 북한의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를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을 밀착 감시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손꼽힙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지난 30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예산 지출안을 확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예산 지출 총액의 15.8%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 예산과 관련해 적대 세력들의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북한군의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핵을 비롯한 북한식의 다양한 타격 수단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예산 지출안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 전쟁에 대한 미군의 대비 태세를 공개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 공격의 확산을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속히 복구하며 보복 방안을 마련하는 다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1세기에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으로 사이버를 꼽으며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30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주최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미군은 다층적인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e is to protect our own networks. And we do that in two different ways. One, we make sure the network is resilient. In other words, that if a cyber
워크 부장관은 미군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회복과 차단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네트워크 안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적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는 한편 네트워크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적에 대해 상응한 사이버 보복 공격을 준비해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our first job is our networks. Our second job is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We define that are things that would lead to loss of life, loss of.
워크 부장관은 미군 네트워크 다음으로 우선 보호 대상은 핵심 국가 기반 시설이라며 인명과 개인의 재산 손실,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미군이 국토 안보부와 함께 핵심 기반 시설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이어 오랫동안 성역으로 간주됐던 우주 영역에서도 적들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비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A lot of our systems are big, expensive, enormously capable, but enormously vulnerable. So what you will see over the course of the next decade or so.
현재 미군의 우주 자산은 매우 비싸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격에 취약하며 따라서 위성 요격 무기들로부터 스스로 멀리 피할 수 있는 연료가 장착된 작은 위성들로 기능을 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부와 미국 정보기관들은 합동 우주작전본부를 공동 운영하면서 우주자산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시간 작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등을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미국이 국방 분야에서 직면한 다양한 위협은 모두 초지역적, 다중영역적, 다중기능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워크 부장관은 북한의 경우 매우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가 미 대륙으로 핵무기를 쏘기 위한 운반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과 관련한 북한의 보상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나포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문제와 관련해 가까운 장래 북한과의 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줄리아 프라이필드 법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뉴저지주 출신의 토머스 맥아더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계속 평양에 전시하면서 반미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 북한과 푸에블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용 가능한 창구가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맥아더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인 오션 카운티의 조셉 비카리 시의원을 대신해 푸에블로 문제에 대한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비카리 시의원은 북한이 48년 전에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반환하기를 거부하면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침몰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프라이필드 차관보는 미 국무부는 상황에 따라 종종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인 등 다양한 민간인들에게 접근해 푸에블로호 반환과 관련한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제시한 보상금 지급 등의 조건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프라이필드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영내 미군에 제기하는 위협 때문에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정찰 활동 중에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83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하다 2013년부터 보통 강변으로 옮겨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 들어설 국가급 변경 경제 합작구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올해 이 경제합작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지린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행되는 연변 일보는 31일 허룽 변경 경제합작구 단지 건설을 위해 3월 초부터 현지에서 정식으로 토지 수용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당국은 1차로 토지 1.41평방킬로미터를 수용하며 올해 10월 말까지 토지 수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가급 변경 경제 합작구가 들어서는 허룽시는 행정구역상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고 함경북도 무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특히 허룽시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허룽시에 변경 경제합작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접경도시 중에서는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훈춘시 등 두 곳에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가 있습니다. 지린성 발표에 따르면 허룽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닌핑 지역에 조성되며 초기 조성 면적이 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린성과 허룽시 당국은 이 경제합작구를 총 10평방킬로미터 규모로 키울 예정입니다. 지린성 당국은 새로 조성될 경제합작구에서 철강 기계 전자, 국제 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린성 정부는 최근 열린 2016년 사업 보고회에서 허룽 경제협력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 주변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남핑과 허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됐고 남핑 구역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로도 장기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지린성과 허룽시 정부는 새 경제합작구를 통해 주변국들의 경제협력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대북 사업에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의료진의 기술을 전수하며 식수와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 SDC가 올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북 사업에 미화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30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위스 정부가 지난 2월 1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이 북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의료진의 기술을 전수하며 식수와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재 북한에서 조선적십자사와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지원과 식수위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낙랑재활치료센터를 비롯해 평안남도 평성과 황해북도 사리원, 함경남도 함흥, 황해북도 개성 등지의 4개 도립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에게 의수와 의족, 정형외과 교정기기 제작 방법을 전수하고 의사와 물리치료사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에게 재활 방법을 전수하고 병원에 필요한 시설과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식수 공급과 수질 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개성시 지역에 식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시설이 완공되면 7천여 명의 북한 주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하고 식량 안보와 공공보건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최근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또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재난위험 감소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장애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이 밖에 식수위생 사업에 90만 달러, 경사지 관리 사업에 50만 달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해안과 해상, 일부 내륙지방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3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21도, 신의주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5도, 강계 최저 4도, 최고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6도, 최고 22도, 사리원 최저 6도, 최고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13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6도, 장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0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약간 끼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2도, 최고 7도, 선봉 최저 0도, 최고 4도, 성진 최저 5도, 최고 10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 동부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고가 도로가 붕괴돼 적어도 22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콜카타 지역에서 오늘 발생한 이번 사고로 사망자 외에 9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파편 아래 매몰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과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고가도로가 붕괴될 당시 그 아래편에 인력거들을 포함해 여러 명의 사람과 차량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50명가량이 매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된 고가도로는 콜카타 시내 중심가에서 지난 2009년부터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난 3월 21일 남중국해 북부 파라셀 군도 내 우디 아일랜드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도 중국이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순항 미사일이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이는 중국이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정보 관련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분쟁지에 대한 어떠한 군사화 조치도 우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에도 우디 아일랜드에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들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벌이는 미 해군을 겨냥해 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양유준 대변인은 31일 남중국해 미 해군과 관련 해당 지역에 온 미군 함선에 대한 나의 조언은 조심하라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군의 활동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군사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받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 초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와 인접한 기지 한 곳을 포함해 총 5개의 군사기지를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31일 응웬 티 김 응원 부의장이 95.5%의 득표율을 얻어 국회의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원 신임 의장은 선출 직후 선서를 통해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응원 신임 의장은 베트남에서의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됐으며 동시에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국가지도부의 첫 여성 구성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61세인 응원 신임 의장은 재무부와 무역부 차관 등을 거친 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5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은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이 여론조사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테러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답자 중 25%는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38%는 가끔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결코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31일 옛 유고 연방 해체 시기에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 정치 지도자 보이슬라브 셰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고 전범 재판소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셰셀에 대한 9개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극우 민족주의 정당 지도자인 셰셀은 지난 1990년대 유고 내전 과정에서 대세르비아주의를 내세우면서 크로아티아계와 이슬람 주민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박해한 혐의로 지난 2003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2012년 셰셀에 대해 살인과 박해, 고문 등의 혐의를 적용해 28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